우리는 창세기 18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방문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성경의 많은 말씀들 가운데서 여러 사건들 가운데서 매우 특이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도 정말 특별한 사건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알려주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한 성읍을 멸하시려고 하시는구나 하고 그냥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둘이 서서 대화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어느 면에서는 인간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의 소원을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면에서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간구와 기도라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오가고 있는 이 대화를 통해서 참으로 아브라함이 이 땅을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하고 있는 이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중보의 기도가 나오지만 물론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렸던 중보의 기도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배역하는 이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다 죽이시고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고자 하실 때에 여러분 모세가 정말 하나님께 위대한 중보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택한 백성을 버리지 말아 달라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모세의 기도도 위대한 중보의 간구이지만 오늘 나오는 18장의 배경은 그것과 조금 더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는 모세의 중보 기도보다 훨씬 더 계시적인 중보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는 것이 오늘 배경의 말씀을 잘 이해하는 비결인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세우신 이 계시의 도구였다라는 말을 우리 성도들이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즉 아브라함 한 사람의 삶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의 사역,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데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는 단순히 자기의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이 아브라함의 간구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시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와 같은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중보하고 있는 이 기도의 내용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것은 여기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도 말씀하시지 않을 만한 내용을 아브라함에게는 기꺼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셔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18장 18절과 19절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그 이유를 밝혀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18장과 19절 말씀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계시적인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가 내가 그로 그 지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시겠다고 언약하셨는데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는 단순히 좋은 말이 아니라 이 약속은 장차 오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19절 말씀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렇게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19절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하였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지를 가르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백성이 될 때에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그리고 또 온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아담의 후손들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해서 멸망하게 되는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노아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벨에서 하나님을 배반하였던 것처럼 그렇게 패역한 길을 걸어가서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선택하였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다시금 교훈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심히 크고 무거워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이 말씀을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그것을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잘 생각하고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담과 언약을 하셨을 때에 아담에게 내가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영생할 것이지만 이것을 어길 경우에는 내가 정녕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고도 그가 영생을 선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그가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담이 실패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마음 가운데 굳게 붙들지 않고 사탄의 유혹의 말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그가 실패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에게 언약을 주셨지만 아담의 후손들이 아담의 그 실패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을 때에 죄악이 관영하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시대에 온 인류를 물로 심판하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물로 온 인류를 심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가르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담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그렇게 거역할 때에는 이렇게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공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의 후손들은 이 홍수의 무서운 심판에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백성으로 서야 했었는데, 그런데 노아와 그의 후손들도 곧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본문을 망각하고 그들이 마음이 교만해지고 높아져서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셨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또 그들에게 나타났는데 그들을 다 흩어버리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바벨도 노아의 그 홍수의 심판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 인류가 바벨에서 흩어지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을 통하여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충성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또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이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인지를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나타내시기 위하여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때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의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인 이삭이 태어나기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이 사실을 아주 명백하게 그들의 마음과 삶에 깨우치시고 새겨야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십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셔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경고로 삼으시고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가 악한 도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만 특별히 더 악해서 그들이 멸망하였겠습니까? 다른 도시들은 다 그래도 도덕적인 수준이 괜찮았는데 소돔과 고모라만 극악한 범죄하는 그런 패역한 도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더 심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악하였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악한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베드로후서 2장에 가서 보면 베드로가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불로 심판하시겠다 하는 그 종말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때는 노아의 때와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은 심판이 인간에게 마지막 때에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문맥을 통하여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인류에 있었던 한 도시가 불행하게 멸망당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행하실 최후의 심판에 대한 모형적인 경고로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소돔과 고모라를 이와 같은 최후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모형으로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향하여, 특별히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향하여 경고하시는,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이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드러내시기 위하여 그것을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각인시키고 그 앞에 서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기 위하여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하나님의 계시의 도구로 삼으시기 위하여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분명한 교훈을 주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며 죄인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다는 그 사실을 직시하는 것이 온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현재 인류의 가장 큰 문제를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구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식량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환경의 오염의 문제도 이야기합니다. 이 사회의 남녀 차별의 문제가 빈부의 격차 문제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자신들이 대단히 사람들의 운명에 대하여서 미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은 그렇게 크고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달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행하게도 인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가 물어볼 때에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경제의 문제가 아닙니까? 자기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아니면은 지구 온난화의 문제, 전쟁의 문제, 여러분, 그런 것들도 다 고통스럽고 어려운 문제들이지만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문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그 상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온 세상의 고통이 충만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자신의 그 죄악을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그 사실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비록 건강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자녀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자기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가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고통을 호소하지만 여러분, 그와 같은 일들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죄를 심판받을 그때와 비교하면 우리 인생에서 당하는 어려운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구원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사소한 문제들에 얽매여 있어서 그것들만 붙들고 살아가고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헛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얼마나 가련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노아의 때의 심판과 같고 바벨의 때의 심판과 같고 마지막 때에 있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은 인간이 죄인이며 구원받아야 할 존재이며 그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처지를 아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두려우신 그 심판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을 인식하는 자들이라야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바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온 인류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피할 수 있는 자가 없고 비록 지금은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인데 그때 나의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문제를 생각하지 않는 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고 여러분, 이 문제를 회피하는 것만큼 바보 같은 그와 같은 일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왜 중요합니까? 모든 사람이 자신의 마지막을 정직하게 대면하고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 경고의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담에게 연기되었고 그리고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되고 모든 인류는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그것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반드시 오는데 그때 나의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근심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들은 다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던 사람들이 한날 한시에 멸망당하였던 것처럼 그와 같은 비참한 멸망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심판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깨달은 자라야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고 자신의 영혼이 죄인임을 발견한 영혼이 그때부터 진정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고 자신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것을 그 마음 가운데 깨닫지 않는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의 일생을 헛된 일을 위하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자신이 죄인이며 하나님의 심판이 자신의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 사람만이 자기의 삶에서 자기의 영혼을 위하여 구원의 길을 찾기 위하여 그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지식은 바로 우리 자신이 죄인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으며 이렇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 때에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고 계신지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그러면은 참되고 바른 길을 걸어갔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때를 지나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는 동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가운데 희미해졌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주셔서 다시금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교훈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지금까지 여전히 모든 사람들의 영혼 앞에 가장 중요한 인생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아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끊임없이 당하고 있는 많은 고통스러운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인자하고 자비로우시게도 율법을 주시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생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심판을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깨우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웃 나라들을 강성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치시고 전쟁을 통하여 그들에게 죽음을 대면하게 하시고 그와 같은 많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의 삶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계속적으로 보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통하여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자신들의 구원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께 나와서 구원을 간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의 나라의 역사를 통하여서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 외국의 침략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은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경제적인 삶의 기반을 흔드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돈을 추구하고 세상의 이 물질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고 악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우치십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질병, 육신의 질병을 통하여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육신의 연약함 속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깨닫고 두려워하게 되고 참으로 이것이 나의 죄 때문이 아닌가라고 근심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만드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자신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기하십니다. 즉 버려두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사실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징계하십니다.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마음의 고통을 주십니다. 삶의 여러 가지 환경들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사람에게 간섭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데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전혀 간섭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에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징계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것이 더 두려운 사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유기하실 때에 우리는 도무지 자신의 삶을 돌이킬 방법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참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깨닫고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깨어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지식은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찾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과 하나님의 구원의 그 자비와 은혜를 알려주셨다는 것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영혼을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고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영혼들은 참으로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서 크게 깨어나야 할 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죄인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이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그를 믿지 않는 자들은 자신의 영혼이 처하게 될 그 마지막이 어떤 것인지를 두려운 마음으로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정말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도 불행한 일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 율법의 말씀도 듣고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도 듣고 그리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서도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심령을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서 가장 불행하고 슬픈 일은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는데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를 믿지 않은 아니하는 자들의 죄는 그 어떤 죄보다도 더 큰 죄가 되는 것이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서 믿지 아니하는 자의 받을 심판은 고대 세계를 살았던 그 어떤 악한 사람들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감사한 것은 아직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우리에게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복음이 우리 귀에 들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의 마음을 참으로 돌이켜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두려운 마음으로 인식하고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서 있는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결코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 되고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돌이켜 회개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그런 불행한 자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죄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평안을 알지 못하는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는 우리 주님의 자비로운 초청이라는 것을 알고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꺼이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때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는 구원을 얻고자 하여도 얻지 못할 자가 많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문이 지금 열려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통해서만 우리의 영혼이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는 예외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지금 안전한지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그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성찬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우리의 죄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이 떡과 잔을 마시면서 또 이 떡과 잔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구주로 발견하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과 영생의 소망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